보통 우리가 어떤 문서를 두고, 이게 진짜 역사적 사실인가? 이렇게 물을 때 우리는 일종의 그 엑스레이 기계 같은 명확성을 기대하곤 합니다.
아, 그렇죠. 흑백이 딱 나뉘는 그런 선명함이요.
네, 맞아요. 현대의 기록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타임스탬프가 딱 찍혀 있고, 출처는 하이퍼링크로 다 연결되어 있고, 심지어 그 교차 검증할 수 있는 영상 증거까지 남아 있단 말이죠.
네. 현대인들은 그렇게 눈에 투명하게 보이고 명확한 범주로 탁탁 나뉘는 것에 아주 익숙합니다. 데이터란 팩트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환경에서 정보를 소비하니까요.
하지만, 시계를 한 2000년 전으로 훅 돌려서 고대 역사, 그것도 종교적인 텍스트가만 얽혀있는 문서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갑자기 그잘 작동하던 엑스레이 기계가 고장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진단해야 할 역사적 풍경이 솔직히 말해서 아주 칵해지고 흐릿해지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크레이그 키너 박사의 강의 자료를 바탕으로 복음서라는 이 엄청나게 오래된 문서들을 아주 깊게 해부해보는 심층 탐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오늘 탐구의 명확한 룰을 하나 정하고 갈게요. 종교적인 관점이나 신앙적인 전제는 전부 문 밖에 두고 오시길 바랍니다.
네, 철저하게 분리하자는 거군요.
그렇죠. 우리는 오늘 순수하게 고대 역사학과 문학의 렌즈만으로 이 기록들이 어떻게 쓰였고 또 과연 역사적 문서로서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파헤쳐 볼 겁니다.
사실 이 접근이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유효한 이유가 따로 있어요. 혹시 1980년대랑 90년대 서구 언론을 막 뜨겁게 달궜던 지저스 세미나라는 학자들 모임을 기억하시나요?
아, 그 구슬 투표했던 모임 말씀이시죠?
네, 정확합니다. 당시 학자들이 모여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의 어록을 하나하나 화면에 띄워놓고 투표를 했어요.
구슬로 투표를 했다는 게 약간 미디어 퍼포먼스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맞아요. 다분히 그런 성격이 있었죠. 진짜 한말 같으면 빨간 구슬, 가짜 같으면 검은 구슬을 던지는 시기였거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들은 예수의 어록 대부분이 후대 교회가 지어낸 가짜라고 발표해버렸습니다.
와, 언론 입장에서는 정말 난리가 났겠네요. 우리가 알던 성경은 다 가짜다 이런 헤드라인만큼 자극적이고 팔기 좋은 기사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런 회의적인 퍼포먼스 대신에 주류 역사학계가 이 증거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 실제적인 방법을 살펴볼 겁니다.
네, 우리가 아주 오래된 역사 기록을 마주할 때 사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믿어? 라는 의문이 드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이죠.
하지만 오늘 이 자료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고대인들이 정보를 다루던 방식이 스마트폰의 모든 걸 의존하는 현대인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철저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자, 문서를 평가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죠.
장르를 파악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문서가 애초에 어떤 목적으로 쓰였는가? 즉 장르 말입니다. 복음서의 장르는 도대체 뭔가요? 막 신들이 날아다니는 종교적 신화인가요? 아니면 고대 소설인가요?
고대 문학을 연구하는 대다수의 현대학자들은 이제 복음서가 고대 전기라는 특정 장르에 속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고대 전기요? 위인전 같은 건가요?
네, 그리스의 역사가 플루타르코스나 로마의 스웨토니우스가 썼던 역사적 인물들의 전기와 정확히 같은 문학적 범주에 들어간다는 뜻이죠.
아, 여기서 제가 일상적인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현대의 전기는 보통 누군가의 일기장이나 자서전처럼 태어난 순간부터 시간순으로 모든 걸쫙 나열하잖아요.
네, 보통 연도별로 정리하죠.
하지만 고대 전기를 읽는 것은 누군가의 이력서를 보는 것과 아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력서 쓸때 유치원 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자잘한 일상을 전부 시간순으로 적지 않잖아요.
아, 아주 탁월한 비유네요. 이력서에는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성과나 전달하려는 핵심 메시지를 주제별로 묶어서 보여주니까요.
그렇죠.
고대 전기 작가들도 사건을 반드시 시간순으로 배열해야 한다는 그런 현대적인 강박이 아예 없었습니다. 오히려 주제별로 묶는 게 독자들에게 인물의 특성을 전달하는데 훨씬 효과적이라고 본 거죠.
약간 실용적인 목적이었군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의 가르침과 설교가 비슷한 주제끼리 크게 다섯 덩어리로 묶여 있거든요.
아, 시간순이 아니라 주제별로 5개로요?
네, 이건 당시 사람들이 가르침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또 쉽게 기억해서 전파하게 하려는 목적이 컸습니다. 교훈을 주려는 목적이 아예 없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고대 소설과는 완전히 괴를 달리하는 역사적 글쓰기였죠.
그렇다면 고대 전기 작가들이 실제로 얼마나 팩트에 집착했는지가 관건이겠네요. 그냥 뼈니대만 대충 역사에서 가져오고 살은 입맛대로 막 지어내서 교훈만 주면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당대의 다른 전기밀들과 비교해보면 그들이 역사적 사실을 얼마나 꼼꼼하게 다루었는지 가름할 수 있습니다. 2세기 로마의 역사가 수에토니우스가 쓴 오토 황제의 전기가 아주 좋은 예인데요.
오토 황제요? 기록이 많이 남아있나요?
아니요. 오토는 재위 기간이 고작 몇 달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의 전기도 28문단, 한 2000단어에 불과한 아주 짧은 글입니다.
정말 짧네요.
네, 그런데 키너 박사가 이 문서를 타케투스나 플루타르코스 같은 당대의 다른 두 역사가가 오토 황제에 대해 남긴 기록과 아주 정밀하게 대조를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짧은 글이고 쓴 사람도 다 다르다면 내용이 제각각이었을 것 같은데요. 보통 사람마다 기억하는 게 다르잖아요.
놀랍게도 그 2000단어짜리 짧은 글 안에서 3명의 저자들 사이에 무려 50개가 넘는 잃지 않은 역사적 세부사항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와, 50개나로? 2000단어 안에서요?
네, 엄청난 비율이죠. 그런데 마가복음은 이 오토 황제의 전기보다 분량이 5배나 더 깁니다.
아, 5배나 길면 일치하는 부분이 훨씬 더 많겠네요.
그렇죠. 마테마가 누가복음을 나란히 쫙 펼쳐놓고 보면 엄청난 분량의 세부 내용이 겹쳐요.
오, 그 말은?
네, 이건 복음서의 저자들이 허공에서 막 상상력을 발휘해 소설을 쓴 게 아니라 고대 전개 작가들이 공유하던 역사적 팩트의 보존, 이라는 엄격한 규칙을 충실히 따랐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아, 겹치는 내용이 그토록 많다는 건 그들이 공통된 팩트를 기반으로 글을 썼다는 뜻이군요.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어떤 질문이죠?
복음서 저자들은 그 많은 역사적 정보를 도대체 어디서 얻은 걸까요?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영감을 그대로 받아 적은 건 아닐 텐데요.
하하, 네. 성경의 저자들은 오늘날의 탐사보도 기자나 역사가들처럼 실제로 발로 뛰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했습니다.
아, 진짜 조사를 했군요.
네, 누가복음 1장 첫머리를 보면 저자가 직접 처음부터 목격자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라고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이렇게 대놓고 명시하고 있어요.
인터뷰도 하고 기록도 뒤져봤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실제로 학자들은 마태와 누가가 복음서를 쓸 때 가장 먼저 쓰인 마가복음을 주된 뼈대로 사용했다고 분석합니다. 마가복음 내용의 약 90%가 마태복음에 그대로 등장하거든요.
90%나요? 거의 뭐 인용 수준이 아니라 뼈대 자체네요.
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마태와 누가만 공통으로 공유하는 이른바 Q문서라는 자료를 사용했다고 봅니다.
잠깐만요, Q문서요? 이름만 들으면 무슨 스파이 영화에 나오는 1급 비밀문서 같은데요? 그게 정확히 뭔가요?
아, 이름이 좀 특이하죠? 독일어로 출처나 원천을 뜻하는 단어 큐벨레의 앞글자를 딴 학술 용어예요.
아, 쿠벨레?
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딱 비교해보면 마가복음에는 아예 없는 예수의 가르침이나 어록이 마치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것처럼 토씨 하나 안 뜰리고 똑같이 등장하는 부분들이 꽤 많거든요.
서로 안 보고 썼는데 똑같다고요?
그렇죠. 두 사람이 서로의 글을 안 보고 썼는데 내용이 완벽히 일치한다면 논리적인 결론은 딱 하나잖아요. 두 사람이 공통으로 참고한 지금은 소실된 어록집 형태의 어떤 문서가 존재했을 거다.
아, 그 가상의 공통 출처를 학자들이 편의상 Q문서라고 부르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저자들이 백지 상태에서 막 소설을 쓴 게 아니라 서로의 문서를 참고하고 겹치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썼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주 철저한 자료 조사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저는 그 지점에서 오히려 의심이 더 커집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그들이 같은 출처를 공유하고 복사했다면 왜 복음서마다 그렇게 눈에 띄는 차이점들이 존재하냐는 거죠?
아, 세부적인 차이들 말씀이시군요.
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에는 사람들이 막 지붕을 뚫고 환자를 예수에게 내리는 아주 극적인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장면이 통째로 삭제되어 있어요.
네, 마태복음엔 그 묘사가 없죠.
또 무화과나무가 마르는 사건은 마가와 마태의 시간 순서가 완전히 다르고요. 현대의 팩트체크 관점에서 보면 이건 명백한 오류이거나 의도적인 역사 왜곡 아닌가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현대인의 렌즈를 잠시 벗고 고대 문학에서 편집과 수사학이란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수사학이요?
네, 당시 고대 로마와 그리스의 수사학 학교에서는 요약과 패러프레이징, 즉 의역이 아주 고급스럽고 필수적인 훈련 과정이었어요.
아, 있는 그대로 베껴 쓰는 게 아니라요?
그렇죠. 원본을 훼손하는 게 아니라 핵심 의미는 살리되 독자나 매체의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재구성하는 능력이 저자의 진짜 실력이었죠.
그럼 지붕을 뚫는 사건을 아예 빼버린 것도 그런 수사학적 요약의 일환이라는 건가요? 어쨌든 팩트가 빠진 거잖아요.
네, 거기에는 아주 현실적인 물리적 이유도 한몫했습니다. 고대에는 글을 쓰는 파피루스 두루마리가 엄청나게 비쌌거든요.
아, 공간의 제약이 컸겠네요. 분량 조절 필수.
맞아요. 마테는 이 치유 사건에서 부차적인 무대 배경이나 극적인 묘사의 지면을 낭비하기보다는 사건의 신학적 핵심, 즉 죄사함과 치유에만 집중하기 위해 이야기를 극도로 압축한 겁니다.
선택과 집중을 한 거군요. 그럼 무화과나무 사건은요?
순서가 다른 건 역시 앞서 말씀드린 고대 전기의 주제별 배열 방식에 따른 것이지 저자가 팩트를 헷갈려서 발생한 역사적 오류가 아니에요.
아, 독자 맞춤형 편집이었네요.
네, 마태는 유대인 독자들의 문화적 배경에 맞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의 나라, 즉 천국으로 의역하는 등 고도의 맞춤형 편집술을 발휘한 겁니다.
억지로 짜맞춘 게 아니라 독자와 매체의 특성을 고려한 고대 문학적 기술이었다고 일단 이해해 보겠습니다.
네, 고대의 기준으로는 아주 훌륭한 글쓰기였죠.
하지만 여전히 그 초기 기독교인들이 자기들 입맛에 맞게 유리한 이야기만 쏙쏙 골라서 각색했을 거라는 의심은 완전히 가시지 않네요.
아, 그 의심을 단번에 꿰뚫을 수 있는 역사학계 아주 흥미로운 검증 도구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학계에서 부르는 당혹성의 기준이라는 원칙입니다.
당혹성의 기준이요? 이름이 재미있네요.
쉽게 말해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굳이 꾸며냈다면 절대 포함시키지 않았을 스스로에게 매우 부끄럽고 곤혹스러운 기록들이 복음서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글쎄요. 제가 만약 새로운 종교운동을 시작하는 홍보 담당자라면 우리 리더를 절대적인 슈퍼히어로로 완벽하게 포장할 텐데요. 불리한 내용은 무조건 숨기거나 삭제하겠죠?
당연하죠. 그게 인간의 본성이니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당혹스러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나요?
가장 결정적인 것이 바로 예수가 유대인의 왕을 사칭했다는 죄목, 즉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죄로 십자가에 처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 십자가 처형이요?
네, 십자가 처형은 단순한 사형이 아니었어요. 노예나 반역자에게만 가해지는 당시 로마 사회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끔찍한 형벌이었거든요.
그걸 믿는 사람들도 반역자로 몰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도 언제든 처형당할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낙인이었죠. 게다가 죄가 전혀 없다는 메시아가 굳이 죄사함을 위한 회개를 외치는 세례 요한에게 고개를 숙이고 세례를 받았다는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와, 듣고 보니 그러네요. 자신들의 신이 국가 반역자로 처형당했고 심지어 다른 선지자한테 세례까지 받았다는 건 선교 활동할 때 엄청난 걸림돌이 됐겠군요.
정확합니다. 초기 교회가 굳이 머리를 쥐어짜서 이런 방어하기 힘든 이야기들을 창작할 이유가 0%입니다.
완전 마이너스 마케팅이네요.
네. 이런 기록들이 굳건히 남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사건들이 도저히 지워버리거나 각색할 수 없을 만큼 당대에 너무 널리 알려진 명백하고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팩트였음을 방증하는 겁니다.
아, 당혹성의 기준. 이 부분에서 시각이 확 바뀌네요. 텍스트 자체의 역사적 뼈대는 꽤 탄탄하다는 걸 알겠습니다.
네, 팩트의 기반이 확실하죠.
그런데 여기서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아주 거대한 장벽이 하나 또 등장합니다.
어떤 장벽이죠?
예수가 처형되고 나서 이 내용들이 글로 처음 기록되기까지 대략 40년이라는 공백기가 있어요.
아, 구전 시기 말씀이시군요.
네. 문자가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시기죠. 무려 40년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하던 그 말 전하기 게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하, 10명만 거쳐도 내용이 산으로 가죠.
맞아요. 사과가 자전거로 변질되잖아요. 솔직히 저는 어제 점심에 뭘 먹었는지도 헷갈리고 웬만한 가족 전화번호도 스마트폰 없이는 기억을 못하거든요.
현대인들은 다들 비슷하죠.
근데 40년 동안 말로만 전해졌다면 그 내용이 훼손되거나 완전히 변질되는 게 너무 당연한 수순 아닌가요?
우리가 고대 역사를 대할 때 저지르는 가장 큰 오만이 바로 그겁니다. 스마트폰과 클라우드의 기억력을 전부 외주 맡겨버린 우리 현대인의 빈약한 뇌를 기준으로 고대인들의 경이로운 기억력을 평가절하하는 것이죠.
아, 우리 뇌랑 고대인들의 뇌 활용법이 달랐다는 건가요?
네. 문자와 종이가 엄청 귀했던 고대 사회에서 뇌의 기억력은 단순한 개인기가 아니라 생존과 문화를 유지를 위한 필수 저장장치였습니다.
혹독하게 훈련받은 고대인들의 뇌는 우리의 상상 이상이었다는 거군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였습니까?
멀리 고대까지 갈 것도 없고요. 구전 문화의 흔적이 조금 남아있던 근대의 사례만 봐도 놀랍습니다. 키너 박사가 소개한 96세의 안나 굴릭 할머니 사례가 있어요.
96세요?
네. 이분은 텔레비전이나 라디오가 없던 시절에 현관에 모여 구전으로 이야기를 나누던 문화에서 자라셨거든요. 이 할머니는 무려 1700년대의 방대한 가족사를 단 하나의 오류 없이 정확히 기억해냈습니다.
와, 1700년대 이야기를요?
네. 나중에 문서기록과 대조해봤을 때 완벽히 일치했죠. 하지만 진짜 압도적인 사례는 고대 로마의 수사학 학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데세네카라는 수사학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고대인들이 뇌를 도대체 어떻게 썼는지 감이 확 오실 겁니다.
데세네카요? 그분이 남긴 뭐 특별한 기록이라도 있나요?
그는 노년이 되어서도 수십 년 전, 그러니까 젊은 시절 수사학 학교 동급생들이 연습했던 100개 이상의 아주 긴 연설문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암송해냈습니다.
잠깐만요. 100개 이상의 연설문요?
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는 무려 2,000명의 이름을 순서대로 외웠고 200개의 시구절을 거꾸로 역순 암송하는 시범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2,000명의 이름과 시를 거꾸로 암송한다고요? 이건 무슨 인간 복사기 수준인데요. 뇌 구조 자체가 다르게 세팅되어 있었나 봅니다.
네. 게저가 당시 로마에는 하루 종일 경매장에 앉아있다가 장부가 꼬였을 때 메모 하나 없이 하루 동안 거래된 수백 개의 물건, 낙찰 가격, 낙찰자의 이름을 그 자리에서 완벽하게 복기해낸 사람의 기록도 존재해요.
와, 확실히 우리가 전화번호 몇 개 못 외운다고 해서 그들의 구전 전통을 그냥 뜬 소문 취급하면 절대 안 되겠다는 생각은 확 드네요.
그렇죠. 뇌의 한계치가 달랐던 겁니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 약간 비판적인 질문을 하나 더 던져볼게요. 아무리 당대 사람들의 기억력이 뛰어났다고 해도 예수의 가르침이 그저 무작위로 모인 수천 명의 군중들에게 산발적으로 막 흩어졌다면 결국 소문처럼 왜곡될 위험이 분명 존재하잖아요.
아, 좋은 지적입니다.
네. 어떻게 그 오랜 시간 동안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 질문에 답하려면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난 사회적, 교육적 맥락을 봐야 합니다. 예수는 단순히 길거리에서 연설하는 동네 유명인사가 아니라 공식적인 선생, 즉 랍비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제자였죠.
단순한 팬클럽이 아니라 철저한 사제관계였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고대 철학학교나 유대교 전통에서 제자의 가장 절대적인 의무는 스승의 가르침과 행동 양식을 정확히 암기하고 다음 세대에 오차 없이 전수하는 것이었어요.
아, 철저하게 규율이 잡힌 교육 시스템 안에서 정보가 관리되었다는 뜻이군요.
네. 고대 피타고라스 학파의 학생들은 전날 스승이 한 가르침을 완벽하게 암송하지 못하면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규율이 있었습니다.
와, 침대에서 못 일어나요. 스파르타네요, 완전.
랍비의 제자들은 또 어땠냐면요. 스승의 모든 일상적 행동조차 율법의 실천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스승이 화장실에 가는 모습이나 사생활까지 관찰하려고 몰래 숨어있다가 발각된 일화가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와, 그건 약간 무서울 정도인데요?
그렇죠. 그만큼 스승을 기억하는 것은 곧 그들의 존재 이유이자 가장 중요한 과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지독하게 훈련받은 제자라도 결국 실수를 하는 평범한 인간이잖아요. 만약 한 명의 제자가 내용을 조금 다르게 기억해서 다음 사람에게 잘못 전달했다면 그 이후로는 걷잡을 수 없이 오염된 정보가 쭉 전달되는 것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고대의 구전 문화를 상상할 때 흔히 빠지는 함정입니다.
함정이요?
우리는 보통 말전화기 게임처럼 정보가 한 사람에게서 다른 한 사람으로 일직선으로 연결되는 아주 얇은 사슬을 상상하죠. 하지만 고대인들의 방식은 그런 위태로운 사슬이 아니라 촘촘하게 짜인 그물망 전승이었습니다.
그물망 전승이요? 정보가 그물처럼 퍼져나간다는 건가요? 어떻게 그게 오염을 막아주죠?
자, 당시 1세기 마을의 저녁 풍경을 한번 상상해보시죠. 모닥불 주변에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다 같이 모여 앉아 있습니다. 누군가 일어서서 예수가 산에서 했던 설교를 암송하기 시작해요.
네, 분위기 좋네요.
그런데 그가 암송하다가 결정적인 문구 하나를 다르게 말하거나 빼먹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중들, 즉 스승의 가르침을 공유된 기억으로 함께 소유하고 있던 수많은 장로들과 다른 제자들이 즉각적으로 입을 엽니다.
아, 거기서 바로 잡는 거군요.
네. 아니, 틀렸네. 선생님은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 라면서 현장에서 내용을 바로 잡고 즉각 교정하는 겁니다.
오, 듣고 보니 이거 완전 현대의 블록체인 기술과 똑같은 원리네요.
아, 블록체인요? 맞네요.
네. 중앙장부 하나가 위조되려고 해도 네트워크에 연결된 수많은 분산 장부들이 실시간으로 쫙 대조해서 오류를 잡아내고 튕겨내려 것처럼 말이죠.
정확한 비유입니다. 공동체 자체가 살아 숨쉬는 거대한 자체 검증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대단하네요. 게다가 그 제자들 중에 마태는 세금 징수원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네, 세리 출신이죠.
세리라면 매일 숫자와 장부를 다루고 꼼꼼하게 기록하는 데 아주 능숙한 당대의 전문가였을 텐데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유대인들이 암기와 구전을 중시하긴 했지만 긴 가르침을 보조하기 위해서 일종의 속기, 메모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했어요.
아, 무조건 뇌만 쓴 게 아니군요.
네, 마태 같은 인물은 직업 특성상 스승의 가르침을 당대의 언어로 실시간 기록할 충분한 능력이 있었죠. 로마의 수사학자 퀸틸리아누스의 제자들은 또 어땠냐면요. 스승의 강의를 어찌나 완복하게 필기했던지 스승이 말하다가 무심코 저지른 문법 실수까지 그대로 기록해서 책으로 출판했을 정도입니다.
와, 팩트체크가 무서울 정도네요.
네, 압도적인 기억력, 실시간 메모와 속기, 그리고 공동체의 철저한 교차 검증이라는 이 삼중 그물망이 40년이라는 공백기 동안 예수의 가르침을 단단하게 보호했던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탐구한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이 종교적인 믿음이 전혀 없는 아주 회의적인 역사학자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확인한 팩트들만 한번 쫙 요약해보죠. 첫째, 복음서가 띄고 있는 고대 전기로서의 사실 중심적 장르 특성.
이력서 같은 특징이었죠.
둘째, 초기 교회가 스스로 꾸며낼 리 없는 당혹스러운 반역죄와 수치의 기록들. 셋째, 현대인의 상상을 아득히 초월하는 고대인들의 생존형 뇌기억력.
세네카의 2000명 이름 암기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넷째, 오류를 절대 허용하지 않는 초기 공동체의 강력한 그물망 전승 시스템까지.
네.
이 모든 역사적 기재들을 종합해 볼 때 복음서는 후대에 막 자깁기된 신화적 픽션이 아니라 예수라는 역사적 인물의 언행과 팩트를 매우 높은 수준으로 보존하고 있는 신뢰할 만한 문헌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은 단순히 오래된 기독교 문서가 진짜라고 변호하기 위해 마련된 심층 탐구가 아닙니다. 하루에도 수만 개의 쇼폼 영상과 출처를 알 수 없는 가짜 뉴스가 막 범람하는 현대사회잖아요.
예,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죠.
우리는 너무나 쉽게 과거의 기록들을 우리가 가진 얄팍한 현대의 잣대로 재단하고 무시하곤 합니다. 하지만 고대인들이 정보를 수집하고 선별하고 또 진실을 보존하기 위해 치열하게 구축했던 그들만의 아날로그적 엑스레이는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맞습니다. 현대의 방식과는 다르지만 그들만의 확고한 시스템이 있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약간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고대인들은 인쇄술도 스마트폰도 클라우드 서버도 없었잖아요.
펜과 종이도 귀했죠.
그렇기에 그들은 살아남고 문화를 전승하기 위해 스스로의 뇌를 극한까지 훈련시켜 거대한 책과 수백 개의 연설을 통째로 기억해냈습니다.
네.
그런데 모든 지식과 기억을 AI와 외부 서버에 기꺼이 넘겨주고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잃어가는 지금 우리는 과연 인간의 뇌가 가진 그 거대하고 엄청난 잠재력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을 영원히 잠재워두고 있는 걸까요?
아, 정말 뼈를 때리는 질문이네요.
어쩌면 고대의 기록이 흐릿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치열함을 읽어내는 우리 뇌의 렌즈가 오히려 퇴화해버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깊이 생각해볼 만한 화두입니다.
네, 오늘 심층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뇌를 번쩍 깨워줄 깊이 있고 유쾌한 지식탐구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